오늘 저녁 이사야서 9장을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주께서 나에게 준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이사야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우리는 기적의 표시입니다. 이 징조는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징조와 이사야의 아들 둘을 두 아들을 통하여 보여준 모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의 이름과 같은 우리의 이름의 의미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 외에 더 많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신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름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언자인 선지자는 그 모든 예언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우리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2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많은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자녀.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만드셔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히브리서에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분에게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누구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만큼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을 안 느끼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 부르더러 부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여러분은 형제 예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형제 예수님 불러보셨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지요? 아마도 이제 올 것입니다. 주님을 형제 그리스도요 라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한 부모에서 난 형제가 집에 계십니까? 몇 형제를 가졌냐고 한 형제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육의 형제 간에도 각별한 관계이잖아요. 형제들 간의 그 사이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체험으로써 여기에 그 형제지간인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이 사이는 내 동생도 저기 앉아있네요. 이 관계는 정말 그 체험에서 나오는 내가 왜 내 동생을 사랑하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는 같은 피, 같은 씨에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친척, 이 형제 간에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이 단어 안에 또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한 그 주님의 말씀에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유일한 훌륭한 관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레즈비어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주님과 형제 지간인 이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계를 갖기는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것 갖고는 하늘과 연결된 이 주님과 하늘에 계시는 주님과 연결된 이 관계를 유지하기는 일요일 하루에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생명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서로 그 피로 연결된 우리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인 우리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모든 그러한 요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뤄내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실하려고 하면 남은 자들 우리가 주님께로 시온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빨리 심판이 와서 노략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무서움이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표시, 어떠한 기적이 될지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면에서 여러분 불명해졌습니까? 이사야서 9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더 나아간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메시아는 그저 우리 죄를 사하고 해방하신 그러한 구원자로 그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그의 나라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이사야 말씀은 그분의 목적인 시온을 완성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길 바랍니다. 9장 6절부터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는 이가 2000년이 지난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 시대에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브리프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 감춰 졌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의 시대 때는 이 점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이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나라가 그 오시자마자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에 이렇게 이사야 그 9장 6절 7절에서 말씀된 것 같이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를 기다리고 믿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의 생명을 통한 새 백성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구약의 백성은 미지 몰랐습니다. 이 메시아가 왕이시라고 왕이심의 그 목적은 왕으로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지옥에나 안 가고 죄에서 사함받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게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피가 사해졌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려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실 텐데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터인데 이것이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의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것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고 이것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룰 수 있기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에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절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봅시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한 아이가 적은 보통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 이것은 주님이 사람이 된 인자가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오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육체로.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아직 쉰 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내 나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돌로 치움을 받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훌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구절이나 가르침은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워도 하고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건 그분을 알기 원한다. 그분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충분히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몇 구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충만히 거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 상관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인격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분하고 우리가 상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보좌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고 다 이루신 우리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에 우쪽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것은 당연 아니고 그리 특이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와 같은 인간 사람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적이 이것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기 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이 세상은 원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직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왕이시며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왕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은 오늘날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의 왕권이 이 세상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그냥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그 형상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훌륭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이 훌륭한 목적을 우리와 함께 이루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정권이 그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 통치권, 정권이 우리 어깨도 아니고 누구 또 교황의 어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다 모든 통치에 이런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자, 놀라우신 자, 기적, 신비한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훌륭하신 분일 뿐더러 그분은 이 훌륭함, 놀라움의 신비의 자체이십니다. 이러한 인격,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고 계십니다. 죄도 없고 누룩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이상 더 훌륭하게, 그 이상 더 훌륭하게 만들 것이 없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종 되심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자 되심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분은 사자이며 왕이시고 왼쪽에는 또 그 섬기는 소이시며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주님 자신이 이 소로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자일수록 다스리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스리려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운 자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지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겠냐고 다툼이 있었죠.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왕을 표시하는 사자이시면서도 또 반면에 그분은 섬기는 소로서 주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위치가 더 높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이치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직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님과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글로 아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그 한 형제 크레멘스를 외모로 얼굴 보고 1년에 한두 번 보면 아, 저 형제 크레멘스야 하고 알아보고지요. 그러나 그분의 그 크레멘스 형제의 그 습관이나 그분의 그 인성 이런 뭐 세부세부를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그리스도들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새 언약 백성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새 신약 백성에게 주를 알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직 신약을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 구약적인 율법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주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에는 나이의 차이도 지식의 차이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자 그 이마누엘이 9살이고 뭐 5살도 3살 이렇게 그 손녀들인데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지만 이 산 아버지 이마누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이 꼬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어린 아이도 한 아버지를 가진 그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큰 자녀 같이 아빠를 아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돕는 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실제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 주님이 얼마나 훌륭한 인자이심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누가복음은 한 인자로서 이 땅에 이렇게 평정을 이루신, 그래서 천사들이 내 얼굴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일면으로는 그분은 어린 양이고 또 계시에서는 유다의 사자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놀라우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모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조언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언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자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를 인용했었는데 이 하나님이신 인자께서 이분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이 어떤 걸 아실 뿐 아니라 또 장래, 미래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또 오실 모든 이 시간의 한계가 모두 이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그저 어제 있었던 일은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조부터 또 밤에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좋은 자가 되려 합니까? 그거는 좋은 자가 아니라 못하는, 예. 나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좋은 자를 원하고 또 찾고 되기 원하는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에 옆에 있는 청년, 이 청년이 나한테 자꾸 뭘 물어서 왜 나한테 물으냐, 주님한테 직접 가라고 여러 번 이제 자주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묻지 않는 걸로 보아서 이제 뜻을 내가 하려는 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직접 좋은 자한테 가시,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좋은 자가 아니면 누가 앞으로 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 더 낫고 아는 자로 해서 기꺼이 조언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름은 존입니다. 좋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좋은 자를 아시면 그분께 곧바로 가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내 체험에 의해 말씀드립니다. 좋은 자가 아닌 자를 찾고 찾을수록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더 당신의 의문에 혼돈을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그 빙빙 도는 어떤 그런 그 바퀴같이 그 혼돈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기울이고 그래서 혼돈을 갖고 진리를 그 혼돈으로 인하여 진리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 요한 1서 2장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좋은 자입니다.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듣는 귀를 갖고 배우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려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가 모든 것을 배우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하신 조언자 우리는 모두 이분을 사귀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여 나에게 내 듣지 못함을 고쳐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가 되길.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사람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듣기에 우리가 바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흉보는 얘기나 어떤 다른 일에는 우리 귀가 열려 있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합니다. 네. 귀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헌신의 그 제사 가운데 그 짐승의 피가 귀뿌리에 발라지지요. 이렇게 이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술적인 면에서 모든 잡음을 없애고 어떤 그 중심되는 말만 듣게 하는 어떤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귀가 모든 그 잡담이나 나쁜 그런 것들은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아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께 지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 참된 좋은 자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는 연습하고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께서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담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런 거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대언하실 것이요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아신다면 그 무엇에서도 어떤 문제나 시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이집트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뒤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물을 가를 수 있었습니까?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 물 가운데 누가 잠수됐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였습니다. 또한 바산과 옥왕을 그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은 거인이 무서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은 담대한 영이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거인들이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훌륭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기억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 정탐꾼은 그저 거인만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무엇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 거짓된 지도자라면 더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또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자든지 나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 존귀하든 안 하든 오직 주님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크신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받는 자가 있어서는 이것은 안 좋습니다.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존귀받으시고 높임을 받을 뿐으로 배운다면 우리가 네네 아니요 아니요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서든지 교황 앞에 서든지 어떤 장로든지 목사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존귀를 드리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세월 동안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귀함을 드림으로써 많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권면하고 말하고 그 잘못이 저에게 돌아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모든 걸 보면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훌륭했습니다. 그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내적으로 또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로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나는 말하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훌륭한 이 사랑의 관계, 주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가졌던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크십니다. 모든 아버지는 이것을 아버지된들 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죠?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아버지로서 형제님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들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기 원치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이러한 친밀한 관계 이것은 참 기적입니다. 이것은 참 큰 기적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라고 불릴 것입니다. 불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안다면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하나가 세상이 하나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과 또 갖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도 이 하나됨을 주장하고 또 화평하기를 그러면서도 그 실체가 우리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잘라버리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연합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반대인 또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하고 소망하건대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을 우리가 알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훌륭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며 그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 알지 못하면 2, 3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서로 나눠질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지속해 가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또 이 평화가 깨어질 것입니다.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저 교회 평화는 그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우드. Ich bin laut. Ich bin laut oder zu laut? Unsere 가정이 불화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평화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이것 평안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는 게 실질이라면 우리가 서로 다투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참으로 실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목적에 도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그분은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난 싹이었습니다. 왕건대 지금부터 그의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화는 우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평화를 언급할수록 그들 가운데는 싸움이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그들은 본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얘기하는 건지 불화를 말하는 것인지 평화의 본배일까요? 주님,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왕권, 당신의 그 왕권이 이루어지고 굳건해지고 당신의 정의와 공평이 굳세게 세워질 것을, 당신의 진리와 진리가 서면 우리는 또 평화가 올 것이며, 그리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왕국이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정절한 처녀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